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이 소망을 줍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노래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가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 문학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거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답관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밟으면서 가는 이게 뭐냐 하면 이를테면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를테면 우리 가나다 순서 있죠. 기역, 니언, 디귿, 리얼 뭐 이런 우리나라 말에는 자음 모음이 24개예요. 자음이 14개고 모음이 10개고 그걸 이제 더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 말은 24개의 자모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를테면 영어 알파벳 있잖아요. 이를테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예요.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알렛, 베트김에 달렛 하면서 쭉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몇 개라고요? 22개.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22개 문단, 22개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당 8구절씩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기억의 기억으로 시작하는 시가 이제 이 8개 구절, 그러니까 8행으로 되어 있는 22개 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조금 이제 어려, 지금 아직 주무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22개 알파벳인데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연은 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은 다 베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다 기역으로 시작하고 다 니언으로 시작하고 다 디쿠스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개 연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한 연, 한 문단마다 8개 행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잘 기억하라고, 이거를 마음에 담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아크로바틱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애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신앙 고백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슬픔, 자기 안에 있는 기쁨 이런 걸 곱씹기 위해서 이거를 아주 아름다운 시어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연마다 8행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5개 해도 되고 6개 해도 되고 7개 해도 되고 왜 이게 8개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이를테면 옛날 이 히브리어를 쓸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는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기역이 1인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알렙이 1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니은이 숫자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나다 수 그 알파벳 순서대로 다 숫자를 매겼거든요. 그런데 이 헤트라고 하는 여덟 번째 알파벳은 이게 보통 조금 이제 옛날 고대 문화가에서는 이게 상형 문자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덟 번째 알파벳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같이 생겼어요? 아, 이거 헤트라고 부르는 거고, 모양이 뭐같이 진짜 똑똑하네. 제가 어떻게 한 번 딱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헤트라고 하는, 이 헤트거든요. 헤트. 그런데 이게 뭐 같이 생겼느냐고요. 옛날 이게 상형 문자예요. 알아맞히는 분 드리려고 제가 초콜릿도 가져왔는데. 문. 예.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울타리를 보고 이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딱 사람을 이렇게 딱 울타리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래서 어떤 좀 아닌 것 같아. 뭐 입술을 삐죽거리는 분도 계셨어요.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왜 여섯 행도 아니고 일곱 행도 아니고 여덟 행으로 되어 있냐. 이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헤트라고 하는 이 여덟 번째 알파벳은 울타리 모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편 119편을 연구하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노래로 만들 때 여덟 행으로 다 이렇게 짜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한 18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10편 119편에.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50절 보시면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19편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10편 119편 25절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이제 흙바닥에 널브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이를테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인생이 다 깨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119편에 159절에도 175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삶이 다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번만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재미있는 것이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왜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막 할 때 있잖아요. 막 그 물이 필요한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막 격려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뭐 좋은 거 많죠.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고 뭐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런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돈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4절을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이 돈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동네 밑에 저기 그 로또 복권 파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1등 누가 당첨이 됐다고 간판에 보면 앞에 보면 로또 1등 당첨 집 이렇게 딱 돼 있어요. 1등 당첨된 사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이, 괜히 샀다. 그랬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를테면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로또 집이요. 엄청 부흥했어요. 예전 처음 때보다 너무 부흥하고, 이 금요일이나 이럴 때 올 때 보면 거의 막 풀빵구리 드나들듯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제가 그거 보면서 예배당을 저렇게 오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튼 사람들이 재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 14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을 보시면 56절과 57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 소유 내 분깃.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 있고 내 재물,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있는데 여러분, 그중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 혹은 자기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 지위, 사회적 뭐 신분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건강을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돈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영원히 내가 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미모 없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거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영원한 거냐?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삶의 흔적, 삶의 열매, 이거 영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순종했느냐 고 하는 그 삶의 흔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고 하는 그 삶의 열매가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킨 삶의 흔적들, 삶의 열매들, 그거는 영원히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심.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이를테면 51절 한번 보시겠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도 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인생이라고 놀려먹기도 하는 거죠. 53절 보시면 주어 율법을 버린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1절을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는 이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묶은 거죠. 이를테면 밧줄로 묶듯이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악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머리가 훨씬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부지런해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고 훨씬 부지런하고요, 훨씬 열정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악당과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대체로 교회에 댕기면 또 예수 믿으면 조금 이렇게 뭐 순진하고 착하고 뭐 스스로 우리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늘 좀 유순해야 되고 순종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조금 착해요.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 세상에 고약한 사람들은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 그래서 교회도요, 우리 교회야 평안하지만 이 근처 교회 보면 막 교회 안에 막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보통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거든요. 근데 작은 여우인데요, 이게 아주 파워풀해요. 힘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막 말도 거침없이 하고 막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착한 사람들이 교회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힘이 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 많은데요, 이단들. 이단들은요, 막 정신이 없거든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요즘 신천지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뭐 전에는 숨어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왜 베리칩 그거 들고 있었던 하루 종일 다녔던 분들 기억하세요? 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출근하기도 전에 길거리에 서가지고 베리칩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 이 사람들은 집안 살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 밥을 챙겨주는지 안 챙겨주는지 그냥 뭐 그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뭐 이렇게 일어나서 남편 밥도 해주고 아내 설거지도 도와주고 애들 챙겨서 학교도 보내고 집에서 학교 마치고 올 때쯤 되면 간식도 챙겨 먹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도 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5월달에 꽃이 피면 꽃놀이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참 아름다워라 노래도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전부 다 포기하고 그냥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 그게 복받는 삶이냐? 아니에요. 그 이단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해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게 목요일 오후에만 이단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여튼 3시간 4시간 막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3시간 4시간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3시간 4시간 기도하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 11조나 열심히 나오세요. 이렇게 주님이라.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이단들은 막 얕은 모든 걸 무시하고 막 얕은 전도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데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일상적인 생활도 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옆 사람에게 한마디, 수요 기도회는 오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맞아 일상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냥 일상에 매몰돼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단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짓말에 그 일종의 그 종교적 학대를 당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일상적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종교인이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세상에는 별의별 고약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묵상했던 10편 119편 32절 33절을 보시면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 인류에 들어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 넓히신다는 말의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는 고약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약한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주변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님 지난번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고약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속상해할 법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를 실망시키는 제자들에게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수님 주변에 고약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런 고약한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 당신이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다 증거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걸어가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좀 이런 어떤 그런 끈기, 뚝심, 뭐 이런 좀 담대함, 뭐 이런 거 좀 필요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많거든요. 이를테면 세상에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뭐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질문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욥기 묵상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생긴,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고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리고 뭐 발버둥을 치지만 계속 옥죄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 본문 49절 5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만 주님의 음성 들으면 그래서 사실 인생이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냐 싶을 때도 있고 어떻게 내 인생이 요맹 요골이 됐을까 싶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뭐 절망에 빠져서 탄식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을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들이요 인생은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그 인생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요, 찬송요, 고백이 이 안에 녹아 있거든요. 시편 기자가 인생의 고난을 아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꿈이 깨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그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버둥을 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오늘 본문인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르는 거예요. 이게 묶여져 있어요. 뭔가 발버둥을 치는데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에요. 내 힘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소망을 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 때 분노를 품고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53절 한번 보시겠어요?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거든요. 악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인간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그것이 성숙한 자세가 아니에요. 고약한 사람 앞에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부드럽고 유순하게 말해야지 하면서 막 자기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이 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고약한 짓을 하는 나쁜 사람 앞에서는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예요. 물론 분노가 위험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이요 마치 칼이나 불과 같아요. 칼을 들고 있으면 남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산불 난 거 생각해 보세요. 불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칼이나 불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노가요 항상 나쁜 거냐? 그렇지 않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를 품어야 될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고약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둘러보셨는데 미소 띈 얼굴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보셨겠어요? 예수님이 째려보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째려보신 것이 상상,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미소 띈 얼굴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보셨겠느냐고요. 예수님의 내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예수님.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고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 없이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히려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해야 될 상황에서 분노할 줄 모르는 눈치 보는 그 고약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 고약한 인간들 앞에서 분노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죄악으로부터 벗어설 줄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59절 6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거기서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기독교. 교회를 왜 오냐, 예배당을 왜 오냐 그러면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온대요. 교회를 왜 오냐, 예배를 왜 드리냐, 말씀을 왜 묵상하느냐, 힘을 얻고 싶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어하는 내가 악당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 예배당을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복음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은혜이겠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힘을 얻기 전에 도대체 너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냐? 네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른 거다 하면 돌아서야죠.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줄은 모르고 돌아설 줄은 모르고 자기 탐욕에 매여서 어떤 것을 따라가면서 예배당에 와서 늘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대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가짜 위로인 거죠. 교회는 그저 우리를 위로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당에 오면 그저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176구절인데요. 한 서너 줄, 서너 행을 빼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36절부터 37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묵상한 시편 119편 36절에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에는 탐욕에 매인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할 거냐? 하나님은 위로하고 힘을 주시기 전에 너 회개해라. 너 돌이켜야 돼. 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너 거기서부터 돌이켜야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왔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정말 그 부르심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부터 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이 헛된 길이라면 정말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회개라는 것은 계속 삶에서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당은 그저 위로하고 그저 힘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어요. 55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6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기자들이 경험했던 밤과 우리 밤은 다릅니다. 우리 밤은 불이 있어요. 밝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밤에 오히려 공부하는 거죠. 저는 밤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밤이 되면 조용해서 저는 밤에 늘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밤에 불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도 가능했을까요? 고대 사회는 불가능. 등불이 있었죠. 등불. 근데 기름이 비쌌어요. 그리고 불을 켜도 그 불은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사물 전시회 할 때 등불 체험 기억하십니까? 그 앞만 밝을 뿐이지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 고대 사회에 보면 밤은 깜깜했습니다. 그게 밤은 개인적인 시간이었어요. 밤은 혼자 있는 시간.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밤이었어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밤은 활동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은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많이 모여 있을 때 다 점잖고 다 뭔가 착하게 말하려고 그러고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신경도 쓰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과 경건함이고,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는 것이 내 삶을 경건하게 빚어내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 살 거냐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6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고약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악한 사람들과 다 척지고 살 거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고약한 사람들과 다 적지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악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고약한 사람들과 다 적지고 그냥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 같은 뜻을 품은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 혹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사는 온갖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다 상관없이 척지고 나는 너하고 뭐 함께 사업도 할 수 없고 너 같은 팀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는 불가능.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돼. 그럴 수 없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지만 어떤 긴장은 유지하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늘 함께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 서로 사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믿음도 자라고 더 경건한 삶을 살게도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사는 사람들과, 애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네가 내 인생의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늘 말씀 묵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서, 또 거룩하고 경건한 무리 속에 즐거이 교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은혜 안에 뿌리내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